교수님, 이거는
그냥 수돗물에 타야 되겠네요. 수돗물에 타서 전 국민님 마셔야 되겠네, 그냥.
안타깝게도 이게 펩타이드, 단백질 조각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돼요.
대단하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의 주제는 언더스탠딩 시청자분들을 위한 맞춤 콘텐츠입니다. 저희가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기도 하고 하지만 죄송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언더스탠딩에 중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보고 넘어가면 이게 잠도 안 오고 손도 떨리고 그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가 맨날 가스라이팅하고 좀 뭐 이거 좀 사고 좀 해라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비만약 요즘 나오는 마운자로
네, 위고비
뭐 위고비 네. 이런 그 이른바 비만 치료제들이 중독도 치료하는 것 같다. 아마 그런 것 같은 것 같다. 뭐 중독이라면 여러 가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알코올.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뭐 마약 뭐 등등
다양한 그 중독과 관련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주제에 관한 네. 그 가장 그 접근해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내분비 대사내과의
조영민 교수님.
조영민 교수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민입니다. 네. 네.
바쁘신 중에 또 복음을 전파하러 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그 얘기죠? 비만약이 중독치료도 가능한 네. 것 같다고.
근데 중독치료라 하셔서 아마 정신과 전문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셨을 텐데 네.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가 나와서 예.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이게 이 내분비 약 그 치료제였던 이야기 중독에까지 효과가 있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맞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불치병에 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뭐 치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하나 배워보죠.
예. 먼저 그 중독에 대해서 저도 중독 전문가가 아닌데 오늘 중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중독을 어떤 경우에 중독이라고 하는지 한번 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좀 볼게요.
예.
중독. 이 가운데 중자라 씁니다. 사실 맞을 중자죠. 적중하다. 뇌졸중. 이런 할 때도 중자를 이걸 씁니다. 그래서 중독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 이거 이건 중독이죠. 독에 중독된 거.
네네.
식중독. 아니면 이제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래서 알코올 혈중농도가 엄청 올라가서
거기에 감염된 뭐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해요.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그렇죠. 급성 예. 중독이 되죠. 두 번째 거가 이제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아마 이건 양보다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그 뜻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이걸 이야기합니다.
네.
뭐 세 번째 건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두 네. 가지인데 그래서 뭐 영어로는 굉장히 이게 잘 구분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건 이제 poisoning 독이 들어왔다.
네.
intoxication 톡신 예, 독소죠. 이게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중독이라는 말이 딱 와닿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전혀 독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단어예요. addiction. 뭔가 이제 아주 계속 의존한다는 거예요. dependence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의존이라고 부르다가 요새는 이제 use disorder라고 불러요. 어떤 사용장애, substance use disorder, 물질 사용장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이게 우리는 중독을 1번, 2번을 구분 없이 쓰고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오기 전에 중국이나 일본은 어떨까 찾아봤는데 이런 중독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지 않아요. 별개로 쓰고
그래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중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회에서는 의존장애 혹은 사용장애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의존은 뭔지 알겠어요. 이거 네. 없으면 안 되니까 의존이지.
네.
사용장애는
뭐. 의존을 한다는 거가 좀 뭔가 또 이제 낙인 효과도 있는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이 사용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못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은 substance use disord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좀 의미를 중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요.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중독이라기보다도 탐닉 혹은 갈망이 아닐까. 그런데 이 말로는 좀 약하고 여기서 좀 센 단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음식 중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럼 제가 매일 밥을 먹으면 밥 중독이냐.
안 먹으면 예. 못 살고 꼭 밥을 찾으니까 중독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그런 중독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좀 다른 거죠.
예, 그 원하는 것과 이제 그 탐닉, 갈망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존, 사용장애 말하는 중독 이 사이에 어떤 그 개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식중독이나 급성 알코올 중독, 연탄가스 중독이 아니고 이 두 번째 말하는 이 의존장애 혹은 사용장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그 논의의 출발은 이거 저희가 요새 뭐 위급이나 마흔자루를 많이 처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주변에 또 맞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술이 덜 당긴다. 술을 먹었을 때 뭔가 좀 느낌이 좀 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술잔을 앞에 두고 있으면 반사적으로 막 마시잖아요.
그렇죠.
손이 안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담배 생각도 덜 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널리 쓴 미국에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게임도 덜 한다. 뭐 도박도 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이 약이 어찌 보면은 덜 먹게 하는 약이 아니고 덜 원하게 하는 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음식도 맞아요. 덜 먹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밥 숟가락 빨리 놓게 되고 저 GLP-1을 맞으면
예.
배가 안 고픈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먹으려고 하더라도 한 두 숟갈 먹으면 된대 하고 일어나게 되고 뭐 그런.
근데 음식은 원래 이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배부르다.
먹었을 때 장에 있는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돼서요. GLP-1이라는 호르몬이죠. 이게 일단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예.
그 다음에 위에 가서 위장에서 있는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거를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뇌로 가가지고 이제 그만 먹자라는 네.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부작용이죠. 좋은 의미의 부작용인데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 어떤 욕망의 영역, 원함의 영역, 갈망, 탐닉의 영역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밥도 그래요. 꼭 배고파서 먹기보다는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
예, 그럴 때 막 그걸 이제 갈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술 담배처럼 그렇죠. 밥이나 특히 매운 음식, 뭐 마라탕이나 닭발 같은 네. 건 솔직히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떡볶이, 쫄면 뭐 이런
네.
거.
배고플까봐 먹은 적도 있지 않으세요? 네.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배고플 것 같아. 이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그 밖에 나가서 산책을 했다. 그리고 네.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그럼 계속 그 사람은 산책을 하게 될 거고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음악을 듣게 될 거고.
그러겠죠.
근데 어느 날 그 떡볶이를 먹었어요.
네.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떡볶이를 먹게 돼요. 기분 나빠? 떡볶이.
떡볶이.
이 등식이 성립되면서 돌고 돌면서 이제 그 강화가 된다 그래요. 그 강화가 돼가지고서 그 행동이 이제 특정 심리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 그런 구조 아닐까? 라는 정도의 호기심을
네.
전문가들이 갖는 수준까지
그렇죠.
현대 의학이 접근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뭐 이 자료를 보시면 원래는 그 이 GLP-1이 혈당 강화제, 당뇨 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계통 호르몬을 인크레틴 호르몬이라고 전문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잡는 약이었는데
네.
그 부작용으로 식욕이 감소하는 거가 발견된 거예요. 식욕이 줄고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빨리 배가 부르다 느끼는 것이 이제 포만감이 증대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적게 먹음으로써 살이 많이 빠지게 되는 약이죠. 그래서 위고비가 한 15%, 마흔자로가 한 20% 감량, 그리고 100kg이면 85kg 혹은 80kg이 되는 거죠.
와.
평균 이렇다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개별 차이 있고요. 뭐 30kg, 40kg까지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차세대 제제들은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가 빠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술을 덜 먹는다는 거죠. 이게 또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 덜 먹는 게 왜 부작용이에요?
좋은 부작용이에요.
아, 좋은 부작용.
우리가 영어로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그렇죠. 사이드 디쉬. 뭐 어떤 반찬처럼
부수작용. 예,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수작용.
거고. 그래서
불책부록.
예. 그래서 이 부작용 중에서 좋은 부작용, 나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혈압약이 있는데
네.
이게 약을 먹었더니 털이 많이 나는 거예요. 부작용이죠. 그걸 머리에 발랐죠.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많이 나는. 이제 탈모 치료제로 이제 되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약의 부작용을 좋은 부작용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체중 감량 네. 효과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25%도 있고 15%도 네. 있으니까요. 많이 빠지는 건 먹으면 밥맛이 그냥 싹 달아나느냐 아니면 조금 달아나느냐 그 정도 네. 차이에서 오는 건가요?
근데 맛이 변하진 않아요. 그 과거에 쓰던 그 아노렉틱스라 그래서 식욕 감소제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약은 맛이 바뀌는 게 있었어요.
예.
막 쇠맛이 난다 막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약은 맛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이 적고 조금만 먹어도 만족하는
숟가락 넣게 되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예, 차이가 나고요.
그럼 15% 줄이는 위고비는 세 숟가락 먹어야 숟가락 넣고 싶은데
네.
30% 줄이는 차세대 제제는 한 숟가락만 먹어도 숟가락이 녹고 싶어지는 그런
있죠.
증상.
아예 숟가락 들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
네, 네. 아주 센 약들은요.
예.
네. 그래서 이 당뇨병 약에서 비만약으로 그리고 어떤 행동조절제로 지금 GLP-1이 끝없는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중독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용장애, 이런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뭐 중독이 됐다. 게임이 중독이다. 도박이 중독이다. 그러면 너는 의지 박약이다.
네.
너는 어떤 문제가 있어.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점점 이제 그 우리 뇌에 어떤 그 보상회로의 고장이 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wanting과 liking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밥이 먹고 싶어요. 밥을 먹어서 좋아요. 그럼 이제 도파민 나오겠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원하는 게 커지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되면.
좋아함은 그렇게 커지진 않아요.
옛날에는 요 정도만 했어도 좋았는데
네, 네.
자꾸 더 강하게 뭔가를
그렇죠.
많이 뭔가를 해야 좋아진다.
그래서 좋아함도 키우려 그러면 더 많이 이제 원하게 돼야지 되는 그런
중독이구나.
원함이 기형적으로 비대된 거가 중독된 뇌인데
돈 버는 것도 그거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옛날에는 네. 100만 원만 벌어도 우와 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100만 원 가지고는 그 느낌 안 오네요.
그렇죠. 일단 그게 또 새로운 기저
네.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고 이 만성 뇌질환이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 뇌질환이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 중독이 있는 사람에서 혹은 동물에서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중독된 뇌, 그러니까 원함, 원팅과 좋아함, 라이킹의 이게 균형이 깨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GLP-1이 들어간다는 건데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그 저 신경회로가 있어요.
예.
지금 좀 복잡한 걸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 뇌에 보면 복측 피계 영역 Ventral Tegmental Area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VTA라고 합시다. 여기서 만들어내가지고 신경회로를 타고 가요. 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네.
타고 가서 측좌핵이라고 해서 Nucleus Accumbens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저기 해부학적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보상, 동기, 갈망 등을 제어하거든요. 이 회로에 GLP-1이 작용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GLP-1 수용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 GLP-1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신경세포에 GLP-1 수용체가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 말초신경에도 GLP-1 수용체가 있는데 위고비를 아마 지금 맞아보신 저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용량이 지금 최고가 2.4mg이거든요. 그런데 7.2mg까지 올리는 임상시험이 있었어요.
아, 지금은 예. 최종 단계까지 예. 가도 2.4인데?
예, 3배까지 올렸죠.
예.
그랬더니, 아까 제가 위고비는 15%, 마흔자로는 20% 빠진다고 했잖아요. 예. 7.2%까지 올리면 20%가 빠져요.
아, 위급이도?
네, 용량도 올리면. 근데 놀라운 부작용이 하나 생겼는데 저려요. 막 쩌릿쩌릿 정겨오는 것 같고 이상감각. 막 쩌릿쩌릿한 이런 느낌이. 이게 이제 그 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말초신경에 있는 이 GLP-1 수용체를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농도로 올라갈 때 그런 절인 현상, 뭐 이상한 감각이 생기는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LP-1이 말초신경에도 그런 일을 하고 중추신경에 가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보상회로에 관계된 우리가 쾌락과 관계된 그 부분을 히도닉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네. 반대된다고 해서 이제 엔타이 히도닉 이펙트, 반쾌락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세 번째 적어놓은 결과에 푸드 노이즈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네, 푸드 노이즈.
푸드 노이즈라는 말이 작년부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실제로 방송에서도 푸드 노이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얼른. 네? 얼른 먹지.
아, 예. 그게 이제 그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건 뭐냐면 제가 봤던 가장 심한 푸드 노이즈는 입원해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병실 천장을 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햄버거가 떠다니는 거예요.
배고픈 거죠. 배고픈 거. 시걱 생기는 거.
계속 생기는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진 갔더니 교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물어보려고 저기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햄버거를 먹어도 되는지. 아주 고도 비만이었거든요.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심한 형태의 푸드 노이즈고 일상적인 그런 푸드 노이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GLP-1에 대해서. 예. 거기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적어놓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빵집에서 뭐 슈크림 빵을 샀다고 할까요? 그냥 네. 냉장고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넣어놨으면 넣어놓은 거죠. 그냥 그렇죠? 잠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요. 냉장고에 슈크림 빵이 있다. 예. 먹을까? 아니야, 먹지 마. 조금만 떼서 먹을까? 아니야, 먹지 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었어요. 네. 내가 왜 먹었지? 이런 음식과 관계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GLP-1을 맞았을 때 그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을 때는 그 존재를 몰랐어요. 사라지니까 환자들이 푸드 노이즈가 사라졌다고 의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푸드 노이즈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뭐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우리 그 걸그룹 그 가수들 네. 굉장히 요새 뭐 뼈 말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적게 먹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GLP-1을 맞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부호남용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안 그래도
살짝 이해가 되는 게
식욕을
이런 푸드 노이즈가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먹으니까 아 내가 정말 떡볶이 요만큼 먹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마 줄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 찾는 게 아닐까. 전혀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이 GLP-1이 식욕을 떨어뜨리고 포만감도 증대시키지만은 이 푸드 노이즈를 줄인다. 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술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거는 그러면 일단은 연구를 저런 데서만 해서 그렇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욕망의 발현이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데 탁월한 기능을 가진 네. 이른바 CEO들이나 뭐 네.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냥 돈 버는 생각으로 가득해서 세상이 다 돈으로 보이고
네.
또 뭐 범죄자들 중에 성범죄자들은 남들과는 다른 성욕이 강하다 보면
네.
하루 종일 또 그런 생각만 하고 그렇죠. 다니고 뭐 각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거는 다 일단 다 먹이면 그 부작용들이 다 줄어들겠네요. 만약에 저건 쟤는 좀 저걸 좀 줄이는 게 맞아 하는 판단만 든다면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약을 맞아서 유명해진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예.
전혀 그런 부분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네.
네. 돈 버는데 여전히.
이렇게 좀 줄어든 게 그거 아닌가. 그나마.
조금 정상화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네. 여러 욕구 중에 일단은 식욕과 뭐 그 뭐 특정한 약물, 뭐 흡연 네. 이런 거에만 작동하는 걸로 일단은
아직은 굉장히 초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디까지 밝혀졌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증가라고 지적해놨는데 이 하나의 그 약물, 그 GLP-1을 자극하는 네. GLP-1 수용체를 자극하는 단일 기전이 5개의 중독을 동시에 낮춘다는 그런 보고예요. 2024년 3월에 영국의학 저널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재향 군인 60만 명, 굉장히 큰 규모죠. 대상으로 해서 GLP-1 제제와 일반 당뇨약을 비교해서 분석을 했는데 했더니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건 마약성 진통제예요.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오피오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25% 줄었고 코카인 20%, 니코틴 20%, 알코올 18%, 대마 사용이 14% 줄었다.
아, 냅두니까 알아서 줄이더라.
근데 얘들은 저 다 기전들이 다른데 다 줄었죠. 그래서 어떤 이 5대 중독을 동시에 낮춘다라는 관찰 연구입니다. 이거는 들여다봤더니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저게 네. 그 중독되는 루트가 다 달라요? 뇌에서?
다르죠. 그러니까 오피오이드가 작용하는 데 다르고 오피오이드 코카인은 좀 비슷할 수는 있긴 하겠는데 근데 실제로 좀 다르고요. 네. 니코틴 다르고 알코올 다르고 이제 대마 오피오이드 코카인도 비슷하게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저도 이쪽에 그 뭐 정신과 교수님들 여쭤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알코올과 니코틴은 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새롭게 이런 물질 사용 장애가 생기는 거가 이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기존에 이런 물질 사용 장애가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화돼서 응급실로 온다든지 이런 게 줄었고 심지어 사망이 이 관련 물질 사용 관계된 사망이 50%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은 여러 중독이 동시다발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뭔가 공통의 보상 회로가 이 GLP-1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무작위 임상 시험입니다. 무작위 배정을 해서 어떤 사람은 GLP-1을 주고 네. 어떤 사람은 가짜약을 줬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이거를 가짜약을 맞으면 에이 내 가짜약이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주사 놓을 때 소리가 딱딱 나는 게 있는데 네. 따다닥 소리 나는 게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헤드폰도 씌우고 음악 틀어놓고 뭐 안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맞는 게 진짜였던지 예,
그 직접 의료인들이 직접 놔줬어요. 집에서 맞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철저히 했는데 그 술을 굉장히 많이 먹던 사람들이고 비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10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다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제가 그 인공지능 통해서 그림을 그려 그랬는데 퍼센티지하고 그림 모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고비 투여군은 과음을 한 일수가 41%가 줄었고 가짜약은 가짜약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세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6%가 줄었어요.
꽤 줄었네요.
플라세보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술을 좀 끊고 싶어 라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럼 약 드릴게요. 한 다음에서 예, 속이 입고서 예, 가짜 줬구나.
예, 뭔가 좀 이제 동기 유발이 된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를.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그 가짜약의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 아주 뭐 26대 41%, 이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도 줄고 한 달에 먹는 술 양도 줄었고 그리고 그 술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들었다. 예,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단 비만하고 이제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술 끊어 보겠소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술 끊을 생각 없는데 이런 사람도 될지. 그 다음에 비만하지 않은 사람도 될지 다 유럽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도 될지 그건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예요.
아 너무 철저하게 말씀하신다. 되겠죠 교수님.
되면 좋죠.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약을 쓰고 나서 술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하다. 살이 빠지면요 예. 술이 약해져요.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kg인 사람이 80kg가 되죠. 그럼 알코올이 분포할 수 있는 용적이 20리터가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물주머니라고 가정하면 그렇죠? 20kg이 줄었으니까 20리터에 술이 분포할 수 있는 용적이 줄었으니까 술이 들어가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줄이기도 하시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저게 근데 당뇨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당뇨약이었죠.
근데 당뇨약 중에서의 당뇨 치료제로서의 저 당뇨 치료 효과는 저게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예, 효과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저건 오로지 당뇨병 환자 중에 저약 안 쓰고 다른 약을 쓰는 이유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예요?
일단 주사제라는 부분이 불편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 강화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예.
단지 혈당만 낮추는 약도 있나 하면 혈당을 낮추기도 하지만 이제 콩팥을 보호하기도 하고 심혈관을 보호하기도 하고
예.
지방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요새는 이제 항당뇨병 제제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보고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비만도 옛날에는 이제 식욕 억제제라고 했어요. 식욕만 예. 억제한 거예요. 살도 많이 안 빠졌어요. 식욕만 억제가 돼요. 살도
네.
많이 안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지 체중 감량제라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체중 감량을 넘어서 가지고 비만과 관계된 합병증들을 더 좋게 하고 어찌 보면 이제 그 체중의 세트 포인트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항비만 제제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셉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당뇨병학회 그리고 대한 당뇨병학회 모두 경구 제제 즉 먹는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다가 주사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1차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인슐린이 아니고 GLP-1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으면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GLP-1 제제를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혈당 조절을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약제를 경구 약제를 쓰다가 안 될 때 주사제로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약제가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되겠습니다.
당뇨약 중에 콩팥을 부담을 주는 게 좀 적은 모양이군요.
그렇죠. 이거하고 또 이제 비슷한 거가 이제 SGLT2 억제제라 그래가지고 콩팥으로 이제 소변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을 빼내는 약이 있는데 이 약도 심혈관 그리고 콩팥병에 아주 특효죠. 네.
허허, 좋은 약이 많이 네. 나왔구나.
많이 나왔습니다.
당뇨 이제는 그럼 걱정할 게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진단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 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단 진단을 빨리 하고 철저히 이런 약이라든지 혈당 또 모니터하는 기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면 사실은 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당뇨가 걸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당뇨가 뭐 이전에 뭐 연예인 중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이제 당뇨병을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당뇨병을 젊은 나이에 앓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내 건강 신호등이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조심하게 되니까.
조금 올라가고 했을 때 조심하고 운동하고 먹는 조심하고 그랬더니 내가 더 건강해.
오히려 더.
예, 이런 말씀도 하셨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그러니까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좀 무시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운동이라든지
살죠.
음식 같은 무시할 수가 있는데 당뇨 환자들은 훨씬 더 그걸 조심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약이 좋아서 혈당 조절이 또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약은 좋은데 네. 긴장을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당뇨에 효과를 주는데
네
체중을 빼고 싶은 사람이 주로 저걸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뇨병이 없는데 체중만 줄이고 싶은 사람들도 저걸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이 줄어들겠네요.
줄어들죠. 오늘도 제가 외래 진료를 할 때 그 살은 별로 안 빠졌는데
네.
혈당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원래 이게 당뇨약입니다. 라고 했고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직전 방문까지는 정말 혈당만 좋아지고 살은 안 빠졌는데 용량을 이제 올려다 보니까
예.
일정 용량 올라가니까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을 빼는 용량보다 낮은 용량에서
예.
우선 혈당부터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건 위급이 성분인데 예. 그 저용량 0.5에서 1mg까지는 오젬픽이라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 판매가 돼요.
네. 아.
그걸 넘어서 1.7, 2.4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약이 위급으로 돼 있거든요. 아. 저용량은 당뇨약, 고용량은 비만약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돼 있죠.
근데 지금 제 질문 저도 궁금하고 장 기자도 조금 더 질문한 게
네.
체중 줄이려고 맞으면 그건 사실 당뇨약 맞는 거고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럼 체중 혈당은 정상인 사람이 체중 줄이려고 맞으면
네.
정상인의 혈당도 낮아진 저혈당이 될 텐데
저혈당까지는 안 가요.
아, 그래요?
저혈당까지 안 가는 게 이 호르몬이 스마트하다는 거거든요.
자식 똑똑하다. 사람 봐서 낮춘다는 예, 거죠?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 인슐린을 분비를 시키긴 시키는데 아, 터보차저다 자동차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예.
이 시동이 걸려서 돌아갈 때 터보차저가 켜지면 출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엔진이 안 켜져 있는 상황에서 터보차저를 켰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서 베타세포가 켜져서
네.
인슐린을 내보내고 있을 때 GLP-1에 가서 터보차저를 켜버리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혈당이 높지 않아서 베타세포가 꺼져 있으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
아무리 GLP-1에 가더라도 저혈당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럼 똑같이 줘도 야, 당뇨 환자만 혈당도 낮춰주고 살도 빼주고.
그렇죠. 근데 되게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그 혈당이 살짝 높아요. 당뇨병 네. 수준은 아니지만 아. 당뇨병 전 단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0부터 당뇨병 전 단계로 치면 뭐 99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더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약제로 이제 뭐 심혈관 질환, 특히 심부전 같은 거 연구하기 위해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됐어요.
예.
이분들한테 이 약을 줬을 때 당뇨병 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 빠지니까?
살 빠지면서도 있고
당연히.
이 약제가 아 이제 베타세포 기능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혈당이 더 좋아진 경우가 있었죠.
그분은 그럼 계속 맞다가 안 맞으면 다시 혈당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아. 서서히 올라가겠죠. 살이 찌면서.
그럼 네. 야, 교수님 이거는 그냥 수돗물에 타야 되겠네요. 수돗물에 타서 전국민이 마셔야 예. 되겠네 그냥.
안타깝게도 이게 펩타이드, 단백질 아, 조각이라 아,
주사로 맞아야 예, 된다 했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돼요.
아, 대단하네.
네.
교수님은 당뇨나 이런 거는 없으시죠?
저는 다행히 없습니다.
없으셔도 이 정도 효과면
네.
약한 용량으로
네.
매주 맞으시는 게 어떠세요?
그게 이제 저 이프로님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린 슬라이드 설명 안 하고 갔는데
네.
올해 4월 달에 뉴욕 타임즈에 The Great American GLP-1 Experiment 미국인의 GLP-1 대실험이라는 주제의 기사가 실렸었어요.
네.
여기에 보면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 잠깐 나온 데이터도 난 어떨까 하면서 심지어 외상성 뇌 손상 후에 계속 머리가 막 저기 어떻게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맞았더니 좋아졌더라. 롱 코비드도 좋아졌더라. 브레인 포그도 좋아졌더라.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지금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 장수를 위해서 마이크로 도징 하는 사람이 많다고 기사에 적혀 있어요. 마이크로 도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0.5mg부터가 사실은 그 유효 용량이에요. 그보다 낮은 용량을 맞는다는 거죠. 뭐 0.25를 맞을 수도 있고 더 줄여서 맞을 수도 있고
띠띠띠 한 3개나 4개 정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맞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컴파운디드 드럭이라고 그래서 조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가 맞는 게 아니고 일라이 릴리가 맞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데서 만들었어요.
진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사서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그렇죠.
위고비.
그렇죠. 그런 형태로도 있어서
뭐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기사에도 적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효과를 노리고 예, 용량도 막 조금씩 해서 맞고 이런 실험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워낙 이것저것 좋다고
예,
하니까
우려를 하는 거예요. 미국인의 GLP-1 대실험이라는 말을 우려도 한 것과 동시에 이게 단순히 그 당뇨병과 비만 혹은 그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시그널도 보내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저 기사에 제발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 적혀 있죠. 그거에 이제 그 문제점들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제약, 컴파운디드 메디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제약회사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그걸
만든 거예요. 이 펩타이드 합성을 또 하는 방법들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네. 비싸니까 그냥
실제로 마운자로는요 그냥 그 찍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제 바이올로직스라 그러면 대장균이나
네.
효모나 아니면 어떤 그 세포주 이런 데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게 하는 게 바이올로직스잖아요.
네네.
근데 마운자로는 그냥 그 이 고체의 뭐라 그래 솔리드 페이즈라 그러는데 고체상에다가 이렇게 프린트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붙이면서. 그래서 그 마운자로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들이 몇 개 들어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사실은 세포는 만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듯이 돼 있어서 뭐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뭐 실험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장비라든지 이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만든 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수는 그 기사를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다.
싸게.
예, 그쪽에서 싸게. 만든 걸 또 가져오는 것도 있다. 그렇게 해서
있겠지.
그 정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영국에서 보도된 기사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었는데 그 이 GLP-1이라고 해서 파는 약이었는데
예.
수거해서 보니까 인슐린이 들어있었더라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이러다가. 예, 그래서 이 가짜 완전히 가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있어요?
훨씬 싸죠. 생각했죠? 훨씬 싸죠.
GLP-1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야, 이게 교수님이 직접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는 되게 어렵긴 하겠다만 이른바 보약처럼 장복한다는 얘기잖아요. 저 낮은 용량으로.
아, 그게 나중에는 그게 옳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증명이 안 돼 있어서
혹시 그럼 그럴 경우에 걱정되는 부작용도 있습니까 반대로?
일단은 그 우리가 약으로 만들어지려 그러면 적어도 GMP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네. 철저해요.
네.
모든 것이 이제 다 통제된 상황에서 뭐 균이 들어간다든지 독소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예.
상황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무허가로 제조되고 있다 했을 때. 뭐가 섞일지는 모르는 거죠. 순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 그냥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사 먹으면.
예, 그런 약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LP-1 들었다 그래 놓고 인슐린을 넣어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걸
넣는 건 그냥 써요. 위고비 같은 거를 처방받아서 저용량으로 비만과 무관한데 그냥
네.
매주 그냥 평생을 장복한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가 이제 장수와 관련돼서 데이터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이 약을 쓰고 나서지만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
많은 미국인들이 저용량을 마이크로 도징 한다는 거거든요.
있다.
그걸 하고 있다라고 기사에 적혀 있어요.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뭐 그 기자가 이렇게 알아봤을 때 그런 게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전하 장순원 기자가 저 교수님 내일부터 저 위고비 매일 평생 장복할래요. 그러니까 장주입 장주사할래요라고 하면 말리실 거예요? 아니면 니들 그러든가 말든가예요? 아니면 적극 권장?
두 분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라고 제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그럼 사촌 이내 친척이 그러면.
과체중 비만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당뇨병 전 단계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약을 찾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네.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
예.
단순히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다이어트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조금 이제 여유 있고 건강 신경 쓰는 분들은 한 달에 영양제로만 네, 한 1, 20만 원 썼는데
아마도 그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역질,
구역구토 이걸로 응급실에 실려오기도 하거든요. 탈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간 그 이 자기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디 이미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신체 상에 왜곡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 분명히 말랐는데도 자기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주사를 맞아요.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영양 결핍이 심하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그 곡기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제 워니케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사이아민이 부족할 때 생기는 그런 병인데 그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 먹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경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섭식장애가 있는 예를 뭐 거식증이라든지 이런 사람 더 심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탈수가 많이 됐을 때에 심지어는 콩팥이 망가진 사람도 보고가 돼 있어요. 예, 탈수에 의해서 급성 신 손상이 생기거나 그리고
물도 덜 마시니까.
그렇죠. 물도 못 먹는 거죠. 다 토하는 거죠.
아, 그런 구역질 때문에.
네, 다 토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적으로 무해하다. 네. 이런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췌장과 관련해서는 뭐 좀 고와 관련한 부작용도 있다 하는 얘기는.
췌장은 이건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저도 그 이야기. 약으로 나오기 직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사실 우리나라 선구자예요. 책도 예. 쓰시고.
이 GLP-1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혈당을 낮춘다는 걸 알았는데 네. 주사를 하면 혈중 반감기가 1분 내지 2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을 못 쓰고 있는 와중에 그 아메리카 독도마뱀이라고 해서 우리 길라 몬스터라고 이제 미국 사람 부르는데 이 도마뱀의 비넘 독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했는데 그게 GLP-1과 비슷하게 생겼고 혈중에 분해가 안 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엑센딘4라는 성분을 분리를 해내요. 그걸 갖다 약으로 만든 게 엑세나타이드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주니까 이거 도마뱀 독에서 뽑았는데 췌장에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럼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독이 들어가니까
네.
췌장염 생기겠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통약이 나왔을 때 처음에 너도나도 다 췌장염 생긴 거 봤다 그럼 보고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조사를 했는데 그 실제로 임상 시험에서는 그런 게 이제 발견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슬그머니 이제 그 이 독에서 나왔다 그랬다가 타액에서 추출했다고 또 했어요. 이게 사실 침인지 독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뽑아낸 건데 에, 그래서 그게 출발이고 그 다음에 췌장암의 전구 병변이 증가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또 이제 동물 실험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냐면 그 췌장염이 생긴다는
예.
그런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지 않다고.
네. 천 명이 한 명 증가할까 말까 한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비만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췌장염,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올해 그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발표된 걸 보면 미국의 뭐 클리블랜드 클리닉 뭐 포함해서 큰 그 병원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예.
암의 진행이 늦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부터 3기에서 와. 4기로 가는 거. 4기는 뭐냐면 전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암 전이가 줄어들었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다른 암의 발생도 줄어든다. 비만과 관련된 암의 발생도 줄어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기전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뭐냐면 암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는 그 조직에 GLP-1 수용체가 없는데 암이 되면 막 이것저것 정신없이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 GLP-1 수용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암이. 그 이 GLP-1 수용체를 많이 발현한 암일수록 이런 전이가 되는 게 줄어들었다라고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의학계에서 전문가분들이.
그렇죠.
암세포도 GLP-1을 만들고 GLP-1을 많이 만드는 암세포일수록 스스로 쪼그라들더라.
수용체, GLP-1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GLP-1에서 들러붙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네, 암세포에.
그러면 GLP-1이 공급되면 거기와 결합해서
그런 기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단계. 예, 그게 지금 이제 그 연관성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 통계를 보니까 이 약을 쓴 사람들이 1, 2, 3기에서부터 4기로 가는 게 줄어들었다라는 예. 것이고 그 줄어드는 건 그 암 조직의 GLP-1 수용체 발현이 높을수록 많이 줄더라라는 데까지만 지금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설을 새로 세우고 실제로 그런 암에서 GLP-1을 줬을 때 암의 진행이 느려지느냐 예방되느냐 예. 그거는 앞으로 봐야죠.
봐야 되겠네요. 야, 이거는 그럼 매년 새로운 적응증 내지는 새로운 결과가 계속 쏟아지겠군요.
매년 새로운 게 나오고 매년 새로운 약이 나옵니다.
저는 그 이 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을 한두 분 와서 상담을 해보니 이 약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 의견이 정말 갈리더군요.
네.
두 분 다 당연히 전문가이신데도 한 분은 적극적으로 그걸 해서 체중을 많이 줄여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응은 최악의 경우 안 되겠으면 다시 한번 오세요. 왜 이걸로 살을 빼려고 그럽니까? 너 다 그러다 다시 요요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얼른 나가서 뛰세요. 그거 좋은 약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체중이 좀 빠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 막 1년 넘게 해요, 못 뺐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좀 빠지셔가지고 이 약에 적응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살이 가장 잘 찌는 사람은 살을 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고 체중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이 좀 그 말장난 같긴 한데,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게 아니라, 비만병이 많이 먹게 만든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그 비만병을 치료하는 약제가 항비만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비만과 관계된 수면 무호흡증이라면 만약에 이제 뭐 그 기도나 구강의 구조가 좀 특수하게 이제 쉽게 막히는 그런 상태라든지 아니면 수면제라든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서 이제 여기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그 컬랩스가 돼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네. 딱 이렇게 네. 공기 지나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고 비만과 연관된 부분이라 그러면은 실제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크게 개선되는 증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써보시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끊으면 요요가 올 텐데 이거는 사실 옛날 생각이에요. 최근에 비만에 대한 그 컨셉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만이 병이라고 배우질 않으셨어요. 지금 한 40대 의사. 이상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비만이 병이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업데이트된 기식에 대한 수용성이 달라서 그렇구나.
그거는 앞으로 한참 걸릴 거예요. 예, 아직도 사회 통념상 아직까지 비만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의사들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왜 못해?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살이 쪄보지 않으신 분들은 네.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중에 네. 그 살이 엄청 찌셨다가 네. 이 약으로 살을 빼신 네. 의사 선생님이 네. 이제 유튜브를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있어요. 되게
제 후배죠.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 중에 진짜 재밌어.
학생 때부터 제가 봤었는데 살 굉장히 많이 쪘었는데 요새 아주 네. 성공적으로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의지로 뺄 수 있다는 그 주장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면 네. 정말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또 재밌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아닙니다. 뭐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네.
이제 이게 그 덜 먹게 하는 약에서 덜 원하게 하는 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 그 산업과도 관계 있다는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산업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존의 약들은 체중 빼는 데만 집중돼 있었는데. 이 체중과 관계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합병증들이 또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그런 큰 사업들이 있잖아요. 식품, 주류, 네네. 담배, 도박, 쇼핑,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GLP-1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직접 중독과 관계된 건 아닌데 그 미국 데이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저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보고한 걸 보면 미국에서 한 6천만 명이 이제 비만 환자 워낙 많으니까요. 6천만 명이 이 약을 투약했을 때 먹는 약도 있고 주사하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네. 복용이라는 말을 적어놓게 했지만 6천만 명이 이런 약을 썼을 때에 약 한 540조 원 정도의 어떤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에는 이 비만이나 중독에 의해서 노동 생산성이 한 3% 감소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조기 사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저 조퇴를 한다든지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만 해소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고 미국의 그 경제가 GDP가 1% 추가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럼 살이 빠지면 막 몸이 빨라지죠. 그렇기도 하고 담배 피러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근무 시간에 빼먹는 것만 해도 생산성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 정말.
네, 그리고 중독을 우리나라 통계를 봤어요. 예. 그 물질 사용 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중독이 Substance Abuse Disorder인데 이 현황이 2025년 그 국립 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중독 주요 지표 모험지에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11.6%라고 해요. 우리 국민의 9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경험한다라는 거고요.
되게 많네요.
다른 약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뭐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식이 체중 조절 약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특히 식이 체중 조절 약물 사용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런 물질 사용 장애와 관계되어 가지고서 이 약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의 이런 물질 사용 장애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데 아직 여기는 그 알코올 말고는 증거가 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약류 사범, 마약 중단 후 재투약률, 도박 중독,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 19.9%의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그리고 18세, 29세 게임 중독 고위험군은 남성 25%, 여성 10.9%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고 사망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적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혹시라도 이 약에 의해서 좋아진다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게임 중독이 아니라도 뭐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스크롤 하잖아요. 새로 고침하고 네. 그리고 뭐 인스타 계속 들어가 보고. 이게
우리 아들
이게 사실은 술을 계속 찾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예요. 음식을 계속 찾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음식이 지금은 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10에서 한 20m 정도 걸어갈 때마다 산딸기 하나씩 있다.
네.
계속 들어가요.
헤매겠지.
계속 들어갈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뭐 한 50m 정도 가도 없다? 계속 들어가 찾고 찾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도파민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렵 채집 경제를 할 때 특히 채집 경제를 하는 상황에서 계속 뭘 하루 종일 이 음식을 먹이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 행동이 이런 중독과 그러니까 원팅과 라이킹이라 그랬는데 아까 원함과 좋아함이라 그랬는데 그런 회로가 그런 생존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그 원함이 커져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GLP-1이 들어가서 그 회로를 바로 잡아준다는 거가 지금 중독을 바라보는 그 GLP-1 바이올로지에 대한 입장이죠.
임상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은 분들은 투자를 사실 도박처럼 하시거든요. 이게 투자하고 도박하고 네. 막 중간에 겹쳐 있어요. 실제로는 막 주식 막 이렇게 올 때 막 싸고 팔고 사고, 야, 이게 투자가 아니고 사실은 KRX 강원랜드잖아요,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어, 근데 돈 벌려면 맞아야겠네 이거. 내가 너무 충동적이다 매매에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임상도 조사되고 쉽지 않겠습니까?
네.
랜덤하게 두 부류를 나누어서 한쪽 부류에게는 증권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 매매 빈도가 높은 분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절반은 랜덤하게 위약을 드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위고비나 뭐 마음자를 드린 후에 나중에 한 6개월의 수익률을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런 약값.
그렇지. 돈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드머니라도.
아, 하려면 이미 하고 계실 텐데 뭐. 네. 이미. 네. 아, 그래서 야. 아니면 강원랜드 입장객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어차피 비슷한 성향이실 테니 랜덤하게 그것도 답일 수 있을 것 같고 모르겠다.
와, 근데 그 생각보다 그 비만약인데 그 부수적인 효과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예, 그 비만약이 될 거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부작용이 나올 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부작용이 있는데 비만약으로 쓸 수 있을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된 거가 아, 이제 장기 작용형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형태로 되면서 혈중 농도가 들쭉날쭉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매일 맞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들쭉날쭉하는데 일주일에 쭉 이렇게 이제 가게 만들고 천천히 올리면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고용량까지 갔을 때 구토하고 하는 거가 저용량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되면서 이제 비만약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그 풀어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효과들을 이제 하나 하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런 경우에 이 약제를 써라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앞으로 그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그 기존에 쓰던 약제보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용 허가가 날 거예요. 잠깐 이거 보시면 그 기존 중독 치료제인데요. 알코올 사용 장애,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약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약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약들을 썼는데
저거는 술을 마시는 욕망을 줄이는 약인가요? 아니면 뭐?
술이 좀 안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약은요?
네.
술을 먹으면 안 좋아져요 몸이.
아.
예, 그런 그 특히 디설피람에 적은 이런 약제들은 술을 먹었을 때 이제 몸이 안 좋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썼을 때 한 7명 정도를 이런 약을 쓰면 1명 정도가 좋아졌다고 해요. 지금은 그 GLP-1 계통은 한 4명 정도 쓰면 1명이 좋아진다라고
훨씬
하니까
좋네요.
훨씬 더 지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위에 적힌 약제들은 치료 효과가 충분치 않은 환자가 많고 이 약을 그 또 쓰고 끊고 하는 과정에서도 재발률도 높고 약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낙인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보상 회로를 직접 겨냥하는 이런 약제로 알코올 사용 장애나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겠죠. 물론 이제 좀 더 그 많은 숫자의 그 환자 그리고 다양한 그 성향을 가진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이 나와야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비만을 동반한 알코올 사용장애 여기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앞으로 두고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연구하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중에 나 이거 진짜 흥미있을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나 이거 이런 거 될지 한번 해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가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가지게 되고 그 연구 계획서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사지 임상시험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상당수는 그 제약회사를 통해서 펀딩을 받아요.
예, 저거 만든 제약회사?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임상시험에 대해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영어로 다 써가지고 컴페티션이 심해요.
아, 그렇겠죠.
예,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가서 발표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은 한정적이니까.
예, 연구비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주 공익적인 그런 영역이라면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이권과 그러니까 이익과 상관없는 아주 공익적인 영역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제약회사가 선뜻 투자를 하지 않을 텐데 예.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그런 임상시험에 관한 비용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빌 게이츠 재단이라는 재단 있죠. 그 게이츠 멜린다 재단이라고 네네. 이런 데서 뭐 그런 그 또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입증이 되죠.
그렇군요. 저 약은 이제 특허도 많이 좀 풀리고 이약 저약 꽤 나오는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네. 말은 제약회사가 돈을 내서 뭘 임상시험을 하기가 계속 불편해지겠군요.
그럴 수가 있죠.
성공해도 내약만 팔리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제 특허가 상당히 만료돼 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더 강력한 약제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 더 좋은 효과가 있어도 이제는 임상 내지는 이런 논문이 쉽게 안 나올 수는 있겠다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더라도 이제 그 오리지널 약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인지도도 있고 예. 브랜드 파워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임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알코올에 의한 사망이 예. 전체 사망 원인의 한 5%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는 한 7% 예. 네, 그 정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가.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거를 겨냥한다고 하게 되면 제약회사가 굳이 그거를 회피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 채팅창에서는 역시 전문가분들이 꽤 있으시구나. 메폴민. 좀 옛날 약이지만 네. 네. 매우 저렴하니까요. 뭐 그게 이거랑 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 네, 메포르민은 사실은 예. 그 혈당 강화제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1970년대 시작한 그 UK PDS라는 연구에서 과체중 혹은 비만인 당뇨병 환자에서 메포르민을 줬을 때 심근경색이 줄어드는 거가 발견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통계적으로 살짝 좀 애매했고 숫자도 많지 않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이런 장기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 당뇨병 약과는 좀 차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포르민에 대해서는 너무 그 많은 실험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서 다양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장수와 관련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에서 니르 바질라이라는 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테임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시작했었어요. 요새 펀딩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정도로 좋은 약이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메포르민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뭐 체중, 뭐 혈당, 혈압, 지방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부전,
예. 예.
뭐 이런 거 다 좋겠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약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파워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포르민을 먹으면 GLP-1 분비가 두 배 정도 증가돼요.
아, 몸 안에서?
네. 특이해요.
천연 유급이네요.
아, 천연 유급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 네,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어서 올라가는 거죠.
네.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잠깐.
그러면 네. 이 약은 이제 일주일을 지속하잖아요.
아, 그렇죠. 주사 맞는
그게
건?
차이죠. 그 천연 유급이라고 하시는 분도 그게 GLP는 조금 올라가긴 해요.
저희도 매일 먹잖아요. 메폴민.
저희도 옛날에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천연 유급이의 그 음식이 미국과 우리나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계란을 위주로 하고
네네.
있는 것 같고
예.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젤라틴 같은 거 있죠.
아하.
그런 걸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탄수화물이 안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 안 들었는데 인슐린 분비시키는 GLP는 왜 나와?
아하,
그럴 거잖아요. 근데 지방이라든지 단백질도 소화 흡수될 때 GLP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 없이 GLP는 올리는 그런 음식들을 천연 유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었을 때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 이 약제들은 계속 엄청 높은 용량 그 농도로 계속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GLP-1
예,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죠.
천연 유급인의 효과는 잠깐이랍니다. 잠깐.
읍내 가는데 달구지 타고 가면 되지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요라고 하는 질문이랑 비슷하다. 뭐 달구지 좋기도 좋고 좋은데
차 있으면 차 타고 가면 되지.
네. 차 나왔는데 무슨 달구지 얘기를 하세요라는 뉘앙스로 그래. 들리긴 하네요. 나쁜 약이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이긴 한데. 야 대단하다 정말.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 진짜 정말 근데 좋은 약들은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진짜 인구의 격차가 정말 건강의 격차와 수명의 격차로까지 진짜 이어지게 되겠네요. 열심히 삽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예. 자 오늘 기적의 비만약은 어떻게 인간의 중독까지 치료하게 됐나?
네.
아 이걸 의학 산업 그리고 경제의 관점에서까지 잘 살펴봤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영민 교수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그 거래소 같은 곳에서 기업 IR 행사
그래.
소규모로 대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할 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 투자자들이 다 그 거래소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끝나버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 된다. 지금은 하시면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막 IR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 손볼 회사 명단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무슨 약간이라도 악재가 있으면 저희가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래서 막 주가 반토막 내고 그럴 겁니다.
우리 분명히 시작했다.
네.